성경 본문이 4장 15절에서 42절인데 제가 아까 26절이라고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한번 만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입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스타일의 글쓰기가 아니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니까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길이가 엄청 길어요. 비유가 없습니다. 상징어를 사용하시는 요한복음입니다. 메시아 비밀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노출하는 요한복음입니다. 킹덤 가스펠이 아니고 영적인 개조, 영적인 개혁의 메시지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복음과 비교하면은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열처녀 달란트 비유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지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혹은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태마가 누가 복음은 비유를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고 대화가 많은 요한복음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AD 70년대 글쓰기 스타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한장 전체를 대화로 채우는 거 보셨죠? 3장 니고데모와 대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지금 4장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자체에 포커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 중 갑자기 토픽을 확 바꾸어 버린다고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지요. 자기 말, 예수님 스스로 하고 싶은 말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갑자기 토픽을 바꿔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토픽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의 그 디테일까지 우리가 뭐 몰라도 될것 같은데 우리 독자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많죠. 70년대 글쓰기 스타일 마태마가 누가복음 스타일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다섯 남편 가진 여자라든지 뭐이 사람이 뭐 물길로 나온다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뭐 몰라도 괜찮지 않겠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기준에 의하면은. 한 사람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주죠. 아, 오늘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고상한 주인은 아닌 것 같죠?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이지요. 야곱 지파가 마시고 오늘까지 그 샘물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샘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물리적인 갈증은 생기겠지만은 반복해서 마시는 물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상징성을 품고 있습니다. 영생을 쏟아내게 하는 물의 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샘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죠. 독자로서 저희들이 보기에 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은 목이 말랐으니까 당연히 물을 마셨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 여인은 물을 이 외간 남자한테 줄까 말까 망설인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대화의 목적은 당시 독자들에게 흥미있는 만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헬라 철학적인 별칭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편견의 대상이지요. 오히려 지적으로 헬라 철학적으로 최고 수준의 로고스와 평범한 여인과의 만남, 굉장히 당시 독자들한테는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독자들은 이렇게 읽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회 지성이 볼때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재미가 넘치는 하나의 작품 같아요. 이 만남이 극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대단한 드라마 작품 하나 읽는 정도로 재미와 묘미와 무엇보다도 깊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물 마시는 이슈에서 이제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이 스토리를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마치 인생을 마구마구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예수님께서 토픽을 바꾸시는 지점이지요. 그렇다고 남편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스토리도 아닙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더 깊은 토픽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여자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네가 남편이 다섯 명이 있지. 그리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잖아. 거의 몸 파는 사람 여자 수준입니다.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는 한 남자,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겁이 들컥 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성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기가 좀 셉니다. 자신도 뭔가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즉 사마리아인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시온산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과 다른 족보,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인이 아주 대차게 나옵니다. 종교, 신념, 인종의 편견이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AD 100년의 독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당시 교회 교인들의 문제의식이 종교적, 인종적 편견과 차이,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편적인 답이 나옵니다. 아주 엄숙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때가 이르리라. 로고스의 선포, 케리그마가 있습니다.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진정 예배할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네 마음으로 진리의 영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포칼립스라고 불리우는 최후 심판의 협박의 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독자의 수준이 높습니다. 당대 헬라인 지식인들을 설득시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적 메시지의 발전적 변화라는 뜻입니다. 마치 음악가가 작곡할 때 기본 베이스 작곡을 하고 난 후에 변주곡을 또한 만들죠. 마치 그 변주곡처럼 요한복음이 묘미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날 심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참 감격적이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 마음으로 진리의 영을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마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 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이라는, 즉, 보편적인 유대인을 말하지 않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종말은 예배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마지막 때를 지금 내 앞으로 잡아당겨서 경험하는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자나 존재물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증명하려 들면 안 됩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한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럴 때면 신이 혹은 천사가 바늘 끝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춤을 출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토론했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재자로 상정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철학, 헬라 철학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영적인 존재로만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혹은 나으리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아직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토픽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가 4장 26절입니다. I am he. 내가 그로라. 여인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감이 잘 안 왔을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메시아라고요? 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죠. 그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나이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재미있는 질문 같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밝히셨는데 여인에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과 여인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제자들이 물어보는 제자들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장면을 부정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의 자세가 너무나 근엄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팅 자체가 진지했다는 뜻이죠. 다시 AD 100년에 요한복음의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헬라 철학적 개념의 높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아주 낮고 비천한 여인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극중의 여인과 극중의 제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 요한복음을 읽는 AD 100년의 요한의 교회의 교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 속에도 여인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이심을 아직은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범상치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그 여인의 말 때문에 말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역시 우리 예수님은 로고스적인 그러한 발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 일을 나는 지금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로고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사는 플로리다는 지금 3월 파종기입니다. 수확은 아마 7월 달, 8월 달, 9월 달할수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5월 달에 파종해서 9월에 수확하니까 아마 넉 달이 필요하겠죠. 밭이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 곡식이 하얗게 되었다. 익었다는 것이죠. 들녘의 밀보리가 익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종말이란 넉달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그 당시에 이미 종말이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입니다. 씨 뿌리고 파종하는 것이 바로 추수하고 수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 갭을 초월하는 것이죠. 심판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천국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입니다. 영과 진리의 속마음을 가지면 이미 추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미래적인 사건, 즉 최후의 심판을 현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삶이 구원받아야 미래에도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실천하는 일만이 파종이요, 추수인 것입니다. 종말, 엔드타임이지요. 종말은 미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사역 자체가 종말입니다. C.H. 다드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죠. 크리스찬 종말론적 기대가 있는 데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말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와 수확하는 자가 임금도 이미 받아버렸어요. 영생을 위한 열매도 거두었습니다. 파종하는 자나 수확하는 자가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마치 곰이 춤추고 돈 받는 주인 약장사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알면 안 됩니다. 진실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비밀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영생의 진리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동일하다는 것이 진리이죠. 뿌리는 자는 죽어 없어져도 기쁨으로 뿌리고, 거두는 자는 그저 거두는 것이 아니고 앞서 뿌리는 자가 있어서 거두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할 뿐입니다. 마치 자식 농사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자식으로부터 뭘 거두어서 먹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씨 뿌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열매는 우리가 따먹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자 너희들을 수확하러 보냈다. 그런데 그 수확물은 네가 고생한 수확물이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신 후그 고통을 참여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수확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여하였다고 했죠. 들어갔다는 뜻인데 결국 인생은 내가 고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확을 할수 있을 뿐더러 내가 수확할 수 없는 것을 씨 뿌리는 고생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하고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또 로고서적인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참여한다는 것이 로고스의 신학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21개의 요한복음 장절에서 예수님의 이적은 7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7번째인데요. 그 배열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 있죠. 이 사건으로 우리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그 소식을 듣고 방문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약간의 알력에서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이제 이동하고 있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피한다고 가시는 길을 택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게 되었고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표적과 표적 에피소드 사이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긴 대화가 있습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죠. 드라마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더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유대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방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의 증언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증언이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것, 실감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아맞추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구조는 아직 몰라요. 없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데도 마술사 같은 사람처럼 인식할 수도 있는데도 긍정적인 저자의 기술 방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예수 믿게 되는 실마리로 기록된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높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섬세한 저자의 감정을 저희들은 읽을 수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더 주무시고 가시기를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이틀간 더 머물고 떠나십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머무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스 컬처지요.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AD 100년 요한복음의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와닿는 문제였어요. 크로스 컬처 문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크로스 컬처에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자 요한이 굉장히 섬세하죠. 마지막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말이 아니고 그의 말, 여인의 소문자 로고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문자 로고스를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대단한 문장입니다. 세상의 구주, The Savior of the World. 구세주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 독점물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 제우스 신이 구세주,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신들도 많은 구원자라고 자처합니다. 로마 황제도 구원자라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네, 제 오늘 설교는 이 마지막 표현을 여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선포하셔서 죽음을 자초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죽음을 자초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죽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